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리비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근거지로 삼아온 시르텐의 장악지역이 세 곳으로 줄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리비아 내 ISIL 규모는 이제 200명 미만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특히 ISIL은 사실상 바다 쪽으로 내몰린 상태라며 이들이 해상으로 달아날 것에 대비해 리비아 군함들이 시르테 지위를 포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해군 구축함 두 척도 ISIL 목표물들을 타격하기 위해 리비아 해상에 계속 배치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리비아 통합정부군의 요청으로 지난달 1일부터 시르테에 공격을 가하기 시작해 어제까지 총 108차례의 공습작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시르테에 대한 공습을 이달까지 30일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어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는 시내 여러 구역을 가득 메운 채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 투표를 올해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시위대가 돌을 던지자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가스를 발사했으며 일부 젊은이들을 연행했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일부 반정부 활동가들을 수감하고 보안군을 수도 전역에 배치한 채 유혈 진압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반정부 세력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을 계속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룸버그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번 해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러시아가 기도한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자료를 누가 해킹했느냐가 문제냐며 중요한 건 일반에게 공개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의 한 법원에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가해져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키버 파크툰콰주의 마르단 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마르단 시장은 기자들에게 무장 공격범 한 명이 법원 정문에 있던 경비원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몸에 감은 폭탄을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과 병원 관계자들은 이 사건으로 여러 법조인들이 숨졌다며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탄 공격은 앞서 파키스탄군이 페샤와르 주도 기독교 마을에 폭탄을 터뜨리려 한 자살폭파범 4명을 사살한 뒤 몇 시간 만에 벌어졌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의 한 분파 조직 대변인은 VOA에 자신들이 이번 두 차례 자살 공격의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허리케인 허민이 오늘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 걸프코스트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에 상륙한 것은 10년 만으로 벌써 정전사태가 속출하고 일부 지역에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곳에 따라 5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릭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번 1급 허리케인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콧 주지사는 플로리다주 내 5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연방재난관리청에 허리케인 상황을 계속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의 건강이 위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임을 알리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최근 하루 새 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들 사이에서는 카리모프 대통령이 이미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78살인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25년 이상 통치한 권위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야당을 억압했으며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2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6개월을 맞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고 북한이 고립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는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도 필요가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무역대표부의 외교관이 상당한 규모의 대표부 자금을 소지한 채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오늘로 6개월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고 북한은 고립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난 3월 2일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으로 자금과 물품이 유입되는 길목을 차단하고 결의안 내용의 절반 이상을 의무화할 만큼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 결의안이 채택된 뒤 6개월 동안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고 북한의 해외 활동에 광범위하게 타격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우선 북한을 편의치적상 기국으로 삼던 요르단의 해운업체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편의치적을 취소했습니다. 요르단 외에 다른 4개국도 비슷한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원양해운 관리회사 소속 선박 가운데 6척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의 선적을 등록해왔지만 안보리 결의 이후 관련국이 북한 선박의 편의 지적을 취소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국제선급연합회는 회원사에 북한 선박에 대한 선급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선박 운항을 위해서는 각종 평가와 인증이 필요한데 이 같은 서비스를 북한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지난 5월 자국 내 북한은행 지점을 폐쇄했고 앙골라는 북한과의 상업적 거래를 중단했으며 나미비아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만수대 해외개발회사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적 제재도 이어졌습니다. 미얀마와 독일이 북한 외교관을 추방했고 라오스와 이집트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관련 인사를 추방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북한에 대한 비자 면제를 중단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이행에 추가하여 주요국의 독자 제재와 국제사회 전체의 제반 대북 압박 조치들이 복합 중층적으로 작용한 결과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는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확연히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되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분야는 예외로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중 간 교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놓고 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써 대북 제재에 균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고려대 남광규 교수의 평가입니다.
우선 이제 이번 6개월 동안에 대북 제재 참가한 국가가 신세계 국가잖아요, 지금. 아마 유엔에서 취한 그 제재 가운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참가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그 참여 국가 수를 보더라도 이번에 그 대북 제재가 상당히 그 잘 이루어졌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잇따른 탈북과 관련해 북한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이 북한 내부에 확산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현지 시찰 과정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언급을 했다면서 이는 유엔 제재의 가시적 효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유엔 주재 오준 한국대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면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와 대결에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심각한 수준의 도발을 계속할 경우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제한하는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준 대사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규탄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만 이 과정이 요즘 상당히 복잡해져서요. 러시아와 중국의 이의 제기가 뭐 굉장히 눈에 띌 정도로 늘었습니까?
안보리의 언론 성명을 합의해가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는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 적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 합의가 됐고 이번 언론 성명을 통해서 그간에 있었던 그 미사일 발사 전체에 대해서 규탄하는 내용이 합의됐기 때문에 그간의 합의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안보리 4국들이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 대사님, 그 최근 유엔 발언 가운데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사실 뭐 일각에서는 북한이 계속 이렇게 국제사회 규범을 어기고 보통 국가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 회원국 제명도 불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강경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오 대사님 최근 관련 발언은 혹시 한국 정부의 그런 기조를 뭐 일부라도 반영한 건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북한의 회원국 자격에 제한이나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원칙적인 차원에서 저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은 유엔 헌장 25조에 의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에 가입할 때 지켜야 하는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안보리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다는 것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저도 지적한 것이고 과거 우리 발언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죠.
예.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뭐 정지시키거나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아직은 그렇지만 말씀하신 헌장 25조를 지속적으로 위반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그 노선을 바꾸지 않고 더 극단적으로 갈 경우에야 한국이나 미국으로서도 배제할 수 없는 카드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죠. 지속적으로 또 좀 더 심각한 수준의 도발이 계속된다면은 그런 가능성을 물론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270호 채택 이후에 물론 뭐 시간이 아직 많이 지난 건 아니지만 북한에 서서히라도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저는 2270 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외관계, 특히 대외경제 활동을 하는 데는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현재로서는 그런 대외경제 활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보통 정상적인 국가에 비하면은 고통을 받는 것이 적을지는 모르지만 제재가 계속 이행되고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받는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고 개혁해서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그런 단계에서는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270호 채택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단거리, 중거리, 잠수함 탄도미사일 종류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쏘면서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데 제재 수위를 더 높이는 수순은 뭐 항상 당장 밝긴 힘들지 않습니까?
지난 한 10년간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재 패턴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예외 없이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고 제재 수위를 높여왔는데 그 밖의 도발에 대해서는 이제 경고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명으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270 결의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계속 도발을 계속하는 것이 결국 국제사회 전체와 대결하자는 것인데 어떤 유엔 회원국도 국제사회 전체와 대결을 해서 이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도 북한이 유엔 총회에 외무상을 파견을 하죠. 리수용 외무상이 실무회담까지 합하면 세 번 왔었고 올해는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3년 연속인가요? 외무상이 직접 총회 무대에 오르는 건 글쎄요. 그만큼 북한 입장도 좀 다급하다고 봐야 되나요?
지난 2년간의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참석이나 활동 내용으로 볼 때는 어떤 특별한 북한의 입장을 자기들이 계속 강변하는 그거 이외에 특별한 성과가 있었다든지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든지 하는 것은 보기가 어려웠죠.
예.
그러나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최소한 매년 열리는 유엔 총회 특히 그 세계 각국의 정상급이나 외무장관들이 참석하는 유엔 총회에서 자기들도 참여를 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두 번 와서는 뭐 인권 압박에 반발을 했었고 평화조약 체결하자는 얘기도 뭐 상당히 강조를 했었고 아무튼 이런 그 일방적 주장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 처음 유엔 총회에 외무상 자격으로 오는 그 리용호의 경우에는 어떤 쪽에 무게를 둘지 좀 예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대비 차원에서라도?
지난 2년과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유엔에서의 북한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것이 이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제재 문제이고 그다음이 매년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자신의 입장을 어느 정도 강변해보려는 그런 노력은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전체 유엔 차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외교 활동은 과거에도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 것은 현 시점에서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로부터 유엔 차원의 대북 압박 노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는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북한 무역대표부에서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이 지난 7월 상당한 규모의 대표부 보유자금을 소지한 채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어제 러시아 현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무역대표부 소속 1등 서기관급 외교관이 지난 7월 부인 자녀와 함께 탈출해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외교관이 북한 무역대표부가 외화벌이로 모은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닌 채 망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확인해질 수 없다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의 한국 배치도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 시진핑 주석을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2일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며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역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 로시아 시버드냐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문제의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나날이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위와 한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자위적인 방어 조치라며 사드가 제3국을 목표로 할 이유도 실익도 없고 그렇게 할 어떤 의도나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런 입장을 러시아 측에 충실히 설명해왔고 러시아 측이 추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김한권 교수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이번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 한러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이와는 다른 부분에서 한러의 우호 그리고 발전을 꾀하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극동지역 개발을 포함한 양국 협력의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확고하게 옹호하는 만큼 대북 제재와 압박을 주도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극동 개발 등 양국의 공동 발전에 큰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면 국제사회에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고 경제적 고립이 심화될 뿐임을 북한 스스로 절감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꿔 핵을 포기하고 무모한 도발을 중지하도록 만들려면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에 대해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해선 1990년대 북한 요구대로 연례합동훈련을 중지하기도 했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며 북한은 연합훈련을 핑계거리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아무런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선 대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별기에 악용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일 오후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순방을 위해 서울을 떠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첫 순방국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극동지역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공조와 사드 문제를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도 모색할 전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과 또 지역 차원의 어떤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협력 관계 모색이 북한의 변화와 동참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유인이기도 하고 또 압박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도 같이 지닐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에 이어 4일부터 이틀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박 대통령은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앞세워 시 주석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일부터 4일간은 마지막 순방국인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한 아세안과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들 행사를 계기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논의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오늘 미한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맹비난하는 백서를 발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백서는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군사훈련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처럼 규모가 방대하고 핵 타격 수단으로 일관된 핵 전쟁 연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극악무도한 대북 적대시 정책과 군사 전략의 직접적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판문점 대표부가 대변인 담화나 성명 등으로 입장을 발표했던 전례에 비추어 백서라는 형식은 이례적이라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불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외부에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러시아 정상이 참석하는 동방경제포럼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러시아 블라드보스톡에서 열립니다. 북한 대표단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동방경제포럼이 2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 동부 블라디보스토크시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에서 열립니다.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처음 열린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그리고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국제회의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연자원이 풍부하게 묻혀있는 자국 극동지역을 개발하는 데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극동지방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약 2,400명의 참가자와 취재단 천여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베트남, 호주, 미국 등 총 32개 나라가 대표단을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또 241개 러시아 기업과 28개 나라에서 온 57개 기업 대표들도 참가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체 토의와 52번의 분과 토의 그리고 5번에 걸친 국가 간 쌍무회담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기회와 방법 그리고 투자 계획이 논의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특히 극동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선도 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사업 등의 진척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투자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총리는 3일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총회에 참석해 연설합니다.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 일정과는 별도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 나라 지도자들은 회담을 통해 기존 현안을 비롯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오는 4일과 5일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로 바쁜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 측은 이번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245억 달러에 달하는 협정 160여 개가 맺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회 행사에서는 150억 달러어치의 협정 약 130여 개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북한 대표단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내부 사정을 들어 동방경제포럼 조직위원회와 러시아 극동개발부 측에 행사 불참을 공식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회 행사에는 리용남 대외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 이 여권의 이 가치를 나라별로 따진 지표가 나왔는데요. 북한 여권의 힘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자 신청 없이 북한인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40여 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170여 개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 여권의 힘이 강력한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시민권 기획업체인 Henley & Partners가 31일 여행 자유에 관한 2016 비자 규제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수는 세계 200여 개 나라의 비자 규제 여부를 따져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의 순위를 매긴 겁니다.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여권의 힘이 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비자 신청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42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북한보다 여권의 힘이 더 약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라크 등 19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여권의 힘이 가장 강력한 나라는 독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인들은 비자 신청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177개 나라에 달했습니다. 이어 176개 나라인 스웨덴, 175개국인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 순이었습니다. 미국은 174개 나라, 한국은 172개 나라를 비자 신청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서 세계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캐나다의 금융업체인 아톤 캐피털이 지난 4월에 발표한 2016 여권지수에서도 여권의 힘이 세계 181위로 가장 약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 지수에 따르면 북한인이 무비자 또는 현지에 도착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41개 나라로 지난해 44개국보다 오히려 3개국이 더 줄었습니다. 지난 7월엔 우크라이나가 북한과 체결한 무비자 협정을 파기해 북한인들의 자유여행지가 더 줄었습니다. 여권의 힘이 국력과 국가 간의 신뢰도를 상징한다고 볼 때 이 같은 현실은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더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외국 여행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입국 사증, 즉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동맹이나 우방국 사이엔 대개 무비자 협정을 맺거나 입국과 동시에 비자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적대국이나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 사이엔 비자 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신청 비용도 만만치 않아 방문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톰캐피탈의 올해 여권 지수를 보면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얼마나 비우호적인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인들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에콰도르와 감비아, 가이아나, 아이티,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팔레스타인, 싱가포르,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인 세인빈센트 그레나딘 등 11개 나라와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30개 나라는 해당 국가에 도착한 뒤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31일 헨리엔 파트너스의 지수에서 북한의 우방인 중국은 비자 신청 없이 쉬운 게 나라를 여행할 수 있어 캄보디아와 함께 공동 87위에 그쳤습니다. 러시아는 105개 나라를 갈 수 있어 48위를 차지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개발계획의 대북 사업이 올해 말로 중단될 것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유엔 개발계획은 현재 내년 대북 사업 계획을 마련 중이라면서 이 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 대변인실은 1일 VOA에 현재 2017년과 그 이후 대북 사업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진행 중인 유엔 개발계획 사업은 지난해 말 종료된 2011에서 2015년 대북 사업이 1년 연장된 것으로 재연장이나 새로운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유엔 집행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북한 사무소 등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예정된 유엔 집행이사회 상반기 정기회의에 최종 계획서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정이 종전과 비교해 별로 특이한 것이 아니며 대북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사업이 올해 말로 중단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지원 활동이 올해 12월 31일로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6일에서 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개발 계획, 유엔 인구 기금, 유엔 프로젝트 서비스국 운영 이사회의 2016년 후반기 집행 이사회 심의 안건에 유엔 개발 계획의 대북 지원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유엔 개발 계획 대변인실은 대북 지원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현재 북한에서 식량 안보와 농촌 개발, 기후 변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와 식량난을 덜기 위한 농촌지역 에너지 발전과 종자 생산 개선, 수확후 손실 감소, 사회경제 개발과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발전 사업은 주민들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으로 나무와 석탄 같은 재래식 에너지 사용과 함께 풍력과 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수확후 손실 감소 사업은 건조와 재분 등 식량 관리 과정에서의 손실을 막는 사업으로 팔곡기를 비롯한 농기구를 재정비하고 관리기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회경제개발 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들의 고용 창출과 수익 증대, 식량 안보가 목적입니다. 생태계 복원 사업은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천연자원을 관리하고 자연재해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1981년부터 북한에서 농업과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에서 노동신문이라는 제목의 탈북자가 그린 웹툰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웹툰은 인터넷에 연재되는 만화를 말하는데요. 탈북자들이 한국 정착 중에 겪는 사연을 전하면서 한국인과 탈북자 모두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남의 열혈 남한 정착기를 다룬 웹툰 노동신문이 한국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웹툰을 그리는 것도 처음이고 탈북자를 주제로 한 것도 처음입니다. 웹툰은 인터넷에 게재되는 만화를 뜻하는데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웹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매주 하나씩 노동신문의 새로운 이야기가 공개될 때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노동신문 만화를 본 뒤 북한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된다, 평소에 북에 관심이 많은데 재미있게 풀어주신다 등 북한에 대해 잘 알게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아주 재미있다는 뜻인 꿀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을 그리고 있는 최성국 씨는 평양 4.16 만화영화 촬영소에서 8년간 만화를 그렸던 만화 전문가입니다. 최성국 씨는 31일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남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북한을 만화에 담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이야기를 그린다고 하면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종착 사례를 북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사람은 북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주의를 다루면 이거는 자본주의 사람도 이해하고 사회주의 사람도 이해하는 만화가 되는 거예요.
2010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최성국 씨도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 웃긴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성국 씨는 한국의 한 만화 제작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 겪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도무지 시나리오가 보니까 뭐가 재미난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완전 쓰잘데기 없는 애국심도 없고 충성도 없고 간첩 잡는 내용도 없고 그래서 야 이게 뭐 이런 내용이야 뭐 나뭇잎을 땄는데 뭐 아이들이 막 웃어 뭐 이런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그러니까 야 근데 내가 재미난 거는 또 여기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최성국 씨가 그리는 노동신문은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해 처음 머무는 하나원에서 경쟁적으로 한국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모습, 길 가던 행인에게 담배를 얻기 위해 허세를 부리다 애걸복걸하는 모습 등 북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삶의 방식이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비춰지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최성국 씨는 탈북자들도 이 만화를 보며 크게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아, 나한테는 이런 게 있었구나. 아, 나한테는 이런 충성심을 보여주려는 이런 것도 아직도 남아있었구나. 아, 내가 이런 경우는 이런 건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내가 자존심을 너무 세웠었구나. 실제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종착이 3년, 4년, 5년 막 이렇게 된 사람들한테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최성국 씨는 자신의 만화에서 탈북자들의 성공 사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문화 차이를 넘어서는 과정들을 보면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탈북자들이 미국에 대해 보이는 반응을 영어로 된 만화로 그려낼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 게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나쁘다는 교육만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는데 이런 탈북자들이 미국을 딱 접했을 때 받는 충격들, 미국인을 만났을 때 받는 그 느낌들, 이런 것들을 한 20회 규모로 그려내고 싶어요.
최성국 씨는 또 남북한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만화도 계속 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한 주간의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 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진 기자가 모았습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회령시에 있는 전거리 교화소 여성 수감시설을 확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상업위성사진 분석업체 올소스 어넬리시스와 공동으로 인공위성 사진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009년 2월과 8월 여성 수감자용 시설이 확장됐다면서 여성 수감자의 80%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거리 교화소에 경공업 시설과 탄광을 설치해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1990년대 말 1,300명가량이던 전거리 교화소의 수감자 수는 최근 5,000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의 조선소가 북한 노동자를 더 이상 고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주간 잡지인 테크니스크 우게블라드의 라슨 타랄슨 기자는 이 방송에서 지난 8월 중순 폴란드 크리스트 조선소를 방문해 담당자로부터 북한 노동자들이 8월 1일 이후에 떠나고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조선소에 여러 척의 선박을 발주한 노르웨이 선박회사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해외 파견 노동자의 강제 노역으로 무리를 일으킨 북한과 거래하는 조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을 주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북한 양강도와 함경북도 국경 지역에 큰 비가 내려 건물이 무너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는 양강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8월 30일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31일까지 멈추지 않았다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양강도 소식통은 해산시 춘동, 해화동, 검산동 일대의 살림집 100여 채가 허물어졌고 연풍동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도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회령시 일대는 8월 29일 새벽부터 31일까지 내린 비로 인해 회령천이 범람해 강안동과 산업동 일대가 쑥대밭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RFA 소식 심현지였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 경기도 고양시에는 다문화와 탈북민 가정의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야구단이 있습니다. 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을 치지 말고 그냥 받아, 그냥 막어. 골키퍼처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고양 다이노스 경기장의 리틀 야구 경기장. 2주에 한 번 토요일마다 이곳에서는 고향 허구현 무지개 리틀 야구단의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고향 허구현 무지개 리틀 야구단은 야구 해설가로 유명한 허구현 씨가 다문화와 탈북민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위해 창설한 야구단입니다. 지난 2012년에 창단해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이 야구단은 30여 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양시청 체육진흥과의 최지선 씨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아서 이제 한 달에 두 번 정도 같이 야구 훈련도 하고 원래 실력이 어디 대회를 나가서 수상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김태민 코치님이랑 아이들 공 주고 받는 연습하고 저번에 이제 전국 티볼 대회를 떨어지긴 했는데 나갔을 때 아이들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자극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고향 허구현 무지개 리틀 야구단은 매년 5월에서 10월 격주로 모여 야구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박용진 전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 2군 감독이 감독을 맡고 있고 김용달, 임호균, 손현, 전준호 등 전현직 야구 지도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야구 훈련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햄버거도 만들어보고 프로야구 선수를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30여 명의 단원들이 야구와 문화체험을 함께하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야구 훈련도 하고 뭐 문화체험도 가고 이제 햄버거 만들기 체험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아이들한테 문화적으로 이제 어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야구단입니다. 여기 옆에 다이노스 홈경기 할 때 그런 거 이제 관람하고
자세 왼쪽
여러 색깔이 조화를 이루자는 뜻으로 지은 무지개라는 이름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단원들끼리 잘 어울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치님이랑 같이 야구를 하고 게임도 하면서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해서 좋아요. 햄버거랑 그 감자튀김이랑 그 막 주문 막 받는 것도 재밌었고 저 뭐 전에는 막 유현진 선수도 만나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어요. 여기 오면은 야구도 재밌게 하고 마지막에 햄버거도 재밌다.
나의 취미다. 야구하면 체력을 기를 수 있죠. 감독님, 코치님이 정말 착하시고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아쿠아리움에 가다가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 가보는 거라 되게 신기했고 되게 재밌었어요. 뭐 야구하고 나서 뭔가 아빠가 트는 야구하는 거 모습이 좀 더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야구 규칙들도 많이 알게 되고 선수들 타율이나 타격품이나 이런 거를 더 잘 보게 되고 또 홈런 되면 재미도 있고 기분도 좋고 또 동료 선수들 진짜 축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아프지? 공 맞아? 안 아프지?
공 맞으면 재밌어요.
재밌지? 갖고 와. 공 갖고 와.
고향 허구현 무지개 리틀 야구단 활동을 통해 더 큰 꿈을 갖게 된 단원들도 있습니다.
유현지처럼 멋진 투수가 되고 원래는 과학자였는데 여기를 다니면서 야구에 대한 재미 느껴가지고 야구 선수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됐어. 멋진 투수가 되는 야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홈런도 많이 치고 잘 플레이도 잘하는 야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배우려면 꽤 많은 비용이 드는 야구를 고양시의 지원으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학부모들의 반응도 참 좋습니다.
친구랑 같이 뛰고 그렇게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좀 경기 좀 밝아가고 또 운동도 좀 원래는 운동을 싫어한대요. 지금은 다른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애는 건강하고 막 친구랑 어울리고 뛰고 그렇게 그것만.
자기도 안 해봐서 스스로워서 부끄러워서 많이 울었어요. 첫날 와서 그래서 다음에 좀 있다가 좀 적응되나 봐요. 되게 좋아해요. 재미다고 그런 얘기 했나 봐요. 조금 더 지켜봐야죠.
자기가 운동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축구도 시키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뭐 야구도 하고 싶다고 이런 거 여기 보니까 몇 번 내 해보니까 야구 제가 생각에는 야구 능력고 재력이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하게 뭐 잘 다루면 돼요.
조만해 하나
한편 고향 허구현 무지개 리틀 야구단은 오는 10월까지 훈련을 마친 후 11월에는 베트남에서 열리는 티볼 교류전에도 참가할 예정이고요. 희망자를 더 모집해 내년 5월부터 다시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도성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한국의 기업 삼성이 얼마 전에 만들어서 출시한 휴대폰, 스마트폰이 홍채를 인식할 수 있다, 물 속에서도 사진 찍는 기능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획기적인 기능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 출시 네네. 2주 만에 전량 리콜 결정이 내려졌군요.
그렇습니다. 이 화제의 스마트폰이 다시 화제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네.
이 한국을 대표하는 휴대전화 생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갤럭시 휴대전화로 유명해져 있는데요.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노트 7 리콜 결정이 오늘 내려졌습니다.
네.
2주 전 출시되면서 사전에 예약자가 몰리는 등 탑재된 첨단 기능이 세계적인 화제였는데 충전 중에 본체가 뜨거워지면서 녹아내리고 폭발이 일어나는 자연 발화 사고가 여러 건 확인된 겁니다.
네.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작됐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에게 판매됐거나 또 각국 통신사에 판매된 제품 등 250만 대 모두를 리콜한다는 결정과 함께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삼성은 미국 애플사와 아이폰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네네. 큰 규모로 스마트폰을 회수 조치하는 게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뭐 자신감도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리콜하는 건 처음입니다. 최첨단 기능 탑재를 해서 출시 2주 만에 세계 10여 개국에서 100만 대가 팔린 휴대전화입니다.
예.
공급 부족이 딸려서 이 계속해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돌았는데요. 이 배터리 결함의 악재 때문에 다시 한번 세계 주목을 받은 겁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 제품과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리콜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네.
이 당초 결함이 확인됐던 배터리만 교환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문이 나와서 소비자들의 지적이 일었는데요. 갤럭시 노트의 배터리 불량률은 0.0024%라는 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그래도 각국 판매처에 공급된 제품까지 250만 대 모두를 리콜한다. 이런 초유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출시를 앞두고 있었던 미국과 호주, 영국에서의 판매도 당분간 금지가 됐고요. 제품 교환까지 2주 정도가 걸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의 빠른 리콜 결정과 사과가 소비자들의 실망감을 신뢰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를 잇따라 방문하는 일정이 해외 순방길입니다. 오늘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해서 첫 도착지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했고요.
네.
7박 8일 일정으로 다음 주 금요일인 9일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G20 국제회의 또 정상회담 특히 이 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죠?
네네. 먼저 러시아 순방은 내일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이 우선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고요. 4일과 5일 중국 항저우를 방문하는데 이곳에서는 제11차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탈리아와의 양자 정상회담도 계획되어 있고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살펴보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주요국 정상들과의 연쇄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방입니다.
예.
그래서 북핵과 사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하고 또 상대국과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 정상 외교가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그 분양 보라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는 그런 아시아 국가의 국제적인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을 보면 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함께하고 나는데 이번 순방길에도 경제계 인사들이 많이 동행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러시아와 라오스 방문을 위한 경제 사절단이 70개 회사 또 81개 회사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의 공식 일정 기간에 현지 기업과의 그 1대1 상담회가 진행되는데요. 실질적인 시장 개척을 꾀하는 그런 행사가 열리는 겁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라오스는 또 한국 기업이 진출해서 활기를 더할 수 있는 해외 시장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한국과 중국의 러시아 월드컵 대회 진출을 위한 예선 경기 소식을 잠시 전해드렸는데 한국이 이겼죠, 결과가?
네, 그렇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3-2로 이겼습니다. 우려했던 한중 응원단끼리의 충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2018년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서 이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중국에서 또 응원단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었고요. 최근 두 나라 사이에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로 혹시 관중석에서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네. 별일 없이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한국의 응원단은 붉은색 옷을 입어서 이제 붉은 악마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응원단은 노란색 상의를 입고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참 뭐랄까 색깔들이 참 대조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중국 그 선수단들은 또 남쪽 관중석에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빨간색과 노란색, 또 중국 응원단들은 노란색 상의 위에 빨간색깔 또 목도리를 길게 두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 양쪽에서 벌어지는 응원의 어떤 대조라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였는데요. 이 한국의 축구 응원단인 붉은 악마, 중국의 축구 대표팀 서포터즈는 팀 드래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그 대표팀의 응원을 위해서 중국에서 3만 명의 응원단들이 한국을 찾을 것이라는 이런 소문이 있었고요.
네.
중국 축구협회가 미리 15,000석에 이르는 좌석을 미리 구입했기 때문에
예.
이 한국이 서울에서 경기를 하는데 이 응원 부담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왔었습니다. 또 그 사드 문제 관련한 그 우려도 외신들도 한몫을 사실을 했었습니다.
네.
이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 응원단들끼리 어떤 대결이라 그럴까요? 민감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큰 우려 없이 지나갔습니다.
네.
실제 관중석에 자리했던 노란 옷을 입은 중국 응원단은 5천 명에 불과했고요.
네.
3대 0으로 앞서던 한국이 후반 들어서 이 중국의 촘촘한 수비에 막혀서 두 점을 연이해내주면서 오히려 중국 응원단의 함성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제 한중 경기를 한국의 진땀승이었다 네. 평가를 했습니다.
손에 땀을 쥔 그런 경기였지만 이제 승리로 마무리를 했네요. 한국팀에서는. 자,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세계 소식, 미국 뉴스 준비했고요. 또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가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 월드뱅크 또 필리핀에 본부를 둔 아시아 개발은행 ADB에 경쟁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죠.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